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6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아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져 있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밭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밭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식셀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에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허황된 소리를 많이 하거나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할머니가 그랬어요. 니는 왜 그래 왕창 싫은 소리를 하노? 그래서 제가 이 왕창 싫은 소리가 뭔가 해서 이제서야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김기본 전도사님께도 물어보고 신종철 강도사에게도 물어보고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그 엉뚱한 소리 할 때 왕창 싫은 소리를 하노?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나병 색점은 악성 곰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악성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때입니까? 텐트 치고 살아가던 때죠. 언제 이 장막 생활을 청산해보나 그렇게 고심하며 낙심하며 광야 생활을 정신없이 할 때 아닙니까? 웬 곰팡이입니까? 심지어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마음이죠. 그랬으면 좋겠다 할 지경이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가나안 땅에 가서 벽돌 집을 지었을 때 그때 지켜야 할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왕창시런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왕창시런 소리를 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내 가정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든데,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뿐입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천국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데, 시간과 공간 속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의 뜻을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께서는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상은 스펙 좋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외적으로 풍겨나는 외모적 능력이 풍부한 사람,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초월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장막 같습니까? 광야에 펴진 텐트 같습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땅,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의지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믿음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의 모형은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네 개의 강줄기가 흐릅니다.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그 천국,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생수를 잃어버린 이 세상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 땅에 생수를 공급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은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창함,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말하는 성대함, 이 거창함과 성대함은 우리가 통치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통치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은 집에 곰팡이가 펴졌을 때 이야기지만 11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장부터 살펴보면 음식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3장은 나병과 관련된 우리 피부에 관한 정결법을 이야기합니다. 또 소유하고 있던 옷과 가죽에 또 곰팡이가 생겼을 때에 대한 정결법을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본문은 집에 피어나는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피부와 의복과 집안의 벽을 다르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짜라트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몸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든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든 집에 생기는 곰팡이든 다 짜라트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피부병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피부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피부, 그리고 그 피부를 싸고 있는 의복, 또한 그 의복을 보호하는 옷장과 그 옷장을 보호하는 집, 그리고 그 집을 보호하는 환경, 그 환경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국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과 신앙을 지켜주는 피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피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예수 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영향을 받고 우리도 이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법에 예민합니까? 그 법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 스스로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휘두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세상을 운영해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되어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 권세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치와 정책 위정자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늘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부병이든 집에 핀 곰팡이든 정결하게 하는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을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벽돌에 곰팡이가 폈으면 그 벽돌 하나를 빼고 또 번지지만 않으면 그 벽돌을 긁어내고 또 그것을 부정한 곳에 버리고 새로운 벽돌을 끼워넣고 그런데 또 번졌다. 두 번째로 번지면 그때는 허물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불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을 보면서 멍을 때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불구경, 싸움 구경만 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볼만한 구경거리 아니겠습니까? 집 부수는 구경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의 집이 곰팡이 때문에 허물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경거리로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경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전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헌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가 그걸 부시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을 헐고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사유재산보다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과 삶의 태도를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 사유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피부, 내 옷, 내 집만 나와 하나가 아니라 환경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내 것입니다. 이 지구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내 피부들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가 오면 사람들이 폐수를 강에다 버리죠. 얼마나 많은 산들은 베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공간을 내 피부처럼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이웃도 내 피부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피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단어죠. 집입니다. 말씀은 집의 크기와 넓이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의 깨끗함과 정결함의 중심을 두고 있어요. 정결함은 거룩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은 내 피부를 아끼듯이 내 이웃도 내 환경도 내 나라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단계죠.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거룩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거룩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거룩은 몸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옷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벗고 교회에 오는 것이 거룩한 옷가짐이라고 할 수 없죠. 또한 거룩은 잠자는 집에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모든 곳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종교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룩은 일상에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란 옷을 입으면 옷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집을 통해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삶의 행함을 통해 삶의 거룩은 계속해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집이 돼지우리처럼 어지러워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 예배 드린다는 게 합당한 예배자의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집에 신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이라는 이름 하에 삶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곰팡이를 막는 것처럼 우리의 집을 개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이야기의 꽃을 피워야 우울증이라는 곰팡이도 정신적 질환이라는 곰팡이도 삶의 무료함이라는 곰팡이도 이간질이라는 곰팡이도 교제가 이 교제를 통해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곰팡이가 피면 제사장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내 집의 정결함을 점검해달라는 것이죠. 신방이 뭡니까?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시간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적 진단을 하는 시간이죠. 영적인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곰팡이가 피어서 병든 곳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기도하며 씻어내는 시간이죠. 어쩌면 목회자들의 신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드리는 집에서의 경건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내 집으로 초청한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방하는 시간이니까요. 따라서 정결함은 우리 자신의 피부를 사랑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내 주위의 지체들의 삶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생각해서 나만 광낸다고 나만 경건하다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삶으로서 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고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피부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다음 세대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죠.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 그 관심에서 출발하는 한 걸음, 그것이 지구를 바꿀 것이고 다음 세대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예전에는 새마을 운동이다 해서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슬로건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루즈벨트는 공황이 왔을 때 어떤 부유한 특정인들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책의 기준이다라고 말했죠. 이런 공동체 의식을 내세웠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해내는 공동체 의식은 개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초월하는 기관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도 살리지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돈도 시간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아까워하고 서로에게 미루다 보니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 세상의 수준도 형편없이 떨어져 갑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로 우리니까요.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준을 보십시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동대문 시장에 있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노블리지 오블리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기준은 오직 자신의 이익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이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삶의 거룩, 신앙의 거룩함이 어떻게 일상 전체의 거룩함, 나라와 민족의 거룩함,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삶에서 허물어져야 할 것이 허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며 달려왔던 내 삶을 허물어야 합니다. 피조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생각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무릎을 허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정결함이 이웃의 정결함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웃의 정결함이 온 땅의 거룩함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거룩함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거룩한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